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1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연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훈센 총리 등 고위 당국자와 회동하며 캄보디아 국민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이 캄보디아 남서부 레암 해군기지의 건물 신축과 중국 군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이 기지에서 미국이 건설한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중국군과 연계된 건물로 보이는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건물 두 개동이 통보나 설명 없이 철거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캄보디아 내 중국군 기지가 캄보디아 주권을 훼손하고 영내 안보를 위협하며 미국과 캄보디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지도부가 캄보디아 국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균형 있는 대외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셔먼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아동 보호, 평화 유지, 공중 보건과 교육 등에서 건설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FP 통신 등은 미국과 호주의 합동 군사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가 다음 달 열린다고 호주 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참여합니다. 다만 호주에 진입할 수 있는 외국 병력의 수가 제한됨에 따라 훈련 규모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부 지역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20개 부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31일 군 지도부 회의에서 서부 국경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비행과 나토 군함 배치, 나토 내 군사 훈련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미국과 나토의 행위는 국제 안보 체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관련 대응 조치를 강화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서부 군관구 부대들이 올해 2천여 개의 새로운 무기를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브라질의 JBS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호주와 북미 지역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JBS의 미국 자회사인 JBS USA는 이를 성명해서 이번 공격으로 호주에서의 작업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JBS USA는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 대상이 돼 북미와 호주 IT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부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이버 공격은 지난달 30일 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고객과 공급업체와의 특정 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신임 사령관은 1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10분간 면담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일 동맹이 오늘날 태평양에 존재하는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16대가 31일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일 자국 공군이 브루네이섬 북서부 사라와크 해안에서 60해리 근처까지 출동해 육안으로 중국 군용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지만 중국 군용기가 현지 항공관제사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승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종료된 미한 미사일 지침에 대해 비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미국과의 교착 국면 장기화에 대비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해림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 14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한 데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관영 매체에 실린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북한 측 논평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 매체에 실린 논평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현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북정책 기조들이 한각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반응입니다. 북한은 이 논평에서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고의적인 적대 행위이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에 명시됐듯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의 종료를 발표하고 양국 대통령은 이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부과했던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종료된 미한 미사일 지침에 대해 비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대화 재개 여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헨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난거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미사일 지침 종료는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이 여전하다고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상황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관여에 대해 더 보수적 접근법을 취하는 데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설명입니다. 마이크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군사적 역량을 개선하려는 미한 동맹의 움직임에 항상 반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의 군사 역량이 증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단계적 접근법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논평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그런 접근법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에 신호를 보내려 한다고 오헨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논평은 명백히 미국을 겨냥했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켜왔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 등을 통해 억제시키려고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argeting the U.S. because what it's saying is, U.S., you had restrained South Korea.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억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적대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외교와 동시에 단호한 억제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은 단호한 억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at he would use diplomacy but also stern deterrence. North Korea doesn't want stern deterrence.
이런 미사일 지침 종료가 북한에게는 단호한 억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의 양보이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내는 것이라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논평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미사일 지침 변경은 북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한국은 이미 북한의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missile guidelines doesn't actually affect North Korea because South Korea already had.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내용은 북한에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Part of it was to complain about the U.S. hostile policy, which of course is nothing new.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거론한 건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첫 반응을 내놓은 건 그동안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가 북한의 입장에선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공격 목표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attacking the missile guidelines is the simplest and obvious target for the regime.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논평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적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 미사일 지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들의 전략을 강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By calling attention to this missile guidelines. Which was a very small part of the summit and the
북한은 협상 복귀의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양보할 것을 바라면서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무는 북한의 이번 논평은 미북 대화의 의제를 북한 비핵화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노력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Part and parcel of an effort to shift the dialogue away from
대화의 의제를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옮기려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 미군의 전략자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the U.S. strategic arsenal, and the
한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인 명의 논평을 낸 것은 공식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정권이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Sending a message without taking official responsibility. But I think that the words in the message
성명에 권위는 없지만 의도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관여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유리한 입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ormulate a position and a posture that is conducive to engagement.
고스 국장도 북한이 여전히 대미 전략을 고민 중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at their strategy is going to be. I mean, they're giving indications that they're leaning toward China because of necessity.
고스 국장은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과 관여할 수 있는 서태권을 없애버리고 중국의 궤도 내에서만 머물게 되는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수용도 거절도 아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n't accepted or rejected the administration's offer to resume talk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은 열려 있고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이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미국과의 교착 국면 장기화에 대비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과정에서 대북 공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엔 대외 전략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개인 명의의 글에서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지역, 주변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속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정작 당사자인 중국은 지난달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가 발표된 이후 이와 관련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 복원이 강조되면서 고민이 깊어진 나라가 중국이라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으로선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이거나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은 중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간 내에 북한이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소장은 북한의 의도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한대 북중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결국은 한국은 중국을 겨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중국 보고 헛된 꿈 꾸지 말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라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한중 관계 개선을 하려는 그 어떤 것이 허망하다라는 얘기를 중국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가 북한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 때문에 북한이 평소 잘 안 쓰는 주변 지역 또는 주변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이유는 미국과의 교착 국면 장기화와 대북 제재 강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한국이 탄도중량 무제한이었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 폐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증가로 오진 않는다. 다만 북한이 이 미사일 지침의 목적이 결국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시켜서 중국 문제에도 대처하겠다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북중 관계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겠다 하는 의도는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한국이 가치에 기반한 미국의 대중견제 네트워크 쪽으로 한층 기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홍규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대적인 대중정책을 자제하고 있고 한국의 미사일 위협이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전병곤 박사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 안보에 완충 역할을 해왔고 이번 논평도 그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미국하고의 그 관계에서 그런 북한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미국하고 협상도 할 수 있고 혹은 또 미국의 그런 대중 견제를 좀 막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북중 관계를 긴밀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홍규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대중 압박으로 이어지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카드를 제어하기 위해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경제 지원 카드를 쉽게 쓰지 않는 게 중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북한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되면서 중국의 대외 전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중국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의 이 말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죠. 현재 북한이 원하는 전폭적인 어떤 경제 지원이라든가 군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대단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지난달 27일 리룡남 북한 대사를 만나 중국 측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굳건하게 지지한다며 힘이 닿는 한 북한 측에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29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적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은 재임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매우 좋게 발전시켰고 지난 4년 동안 북한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는 매우 강하고 좋았으며 어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였다며 하지만 이제 미북 간 그런 관계는 사라졌고 이는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등 참전 미군 용사들이 목숨 바쳐 싸운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전쟁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글라스 에모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이날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취임 후 첫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념연설에서 참전 미군 용사들이 목숨 바쳐 싸운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Democracy must be defended at all costs, for democracy makes all this possible.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반드시 수호돼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영혼이며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미군 참전 지역들을 호명하며 이곳에서 미군 병사들은 독재자들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정부의 한 형태 그 이상이라며 민주주의는 존재의 방식이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통치도 돈 많은 이들의 통치도 아닌 말 그대로 국민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이를 지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그 기반이 강할 때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편리하게 투표할 권리를 가질 때 또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선전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추구할 때 그리고 법의 지배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때 번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mocracy thrives when the infrastructure of democracy is strong.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날 기념연설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What we can do is honor the memory of those you lost by caring for those who mourn them.
로이드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사자들을 애도하는 이들을 돌보고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사자들의 목숨을 바친 이상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전사자들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전쟁에서 숨진 이들은 각자 자유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ach of our fallen knew that freedom is worth fighting for.
그러면서 오늘 이 신성한 자리를 떠나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그 이유에 다시 헌신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에서 북한이 일부 나라들의 백신 국수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 반면 일부 나라들은 필요 이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받기로 한 백신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세계보건총회 제74차 연례회의에 참가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31일 총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일반 토의에서 일부 나라들이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보관하면서 백신 국수주의를 자극하는 불공평한 현실이 목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ome countries are storing the vaccines more than its needs, plainly adhering the vaccine nationalism, while other countries can't even procure them with their own affordability.
어떤 나라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대표는 또 이윤을 위해 백신의 지식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국가 이기주의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전략을 세우고 모든 나라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ll our people has rose as one under the wise leadership of the respected comrade Kim Jong-un and is raising the emergency anti-epidemic.
또 북한 주민들은 단합해 비상 방역 조치를 펼치면서 자신과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보건규약 의제를 다루는 토의에서는 자국의 코로나 관련 대응 태세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서면 답변에서 모든 도와 군에 긴급 대응팀이 있으며 코로나 발병 24시간 내에 가동돼 48시간 내에 예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은 국제보건규약 의무를 준수해 코로나 감염증 상황과 정부가 취한 사회 보건 조치를 WHO에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수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상황에 수의학 전문가들이 긴급 대응팀에 합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감염병 진단과 생물학적 연구의 안정성과 보완을 위해 자국 내 실험실 역량이 모든 단계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가 28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14일에서 20일까지 북한 주민 738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신규 검사자 중 153명은 독감과 유사한 질환이나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앓는 환자들이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 누적 검사자 수는 28,184명으로 늘었지만 북한은 아직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 발생 사실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5월까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4천 회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 인도에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31일 인도에서는 15만 2,7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이어 브라질 4만 3,500여 명, 아르헨티나 2만 1,300여 명, 콜롬비아 2만여 명, 미국 7천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3,300만 명, 인도 2,800만 명, 브라질 1,600만 명 순이었습니다. 인도의 확산세는 남아시아 국가들로 급속히 번져 지난 28일 남아시아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의 18%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주변국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는 29일 인도발 변이와 영국발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또 확보한 백신이 동이 나면서 미국과 서방국들, 중국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6월 말까지 백신 8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들에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11일에서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백신 접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VOA에 G7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is happening now behind the scenes is that there is an internal policy process to determine how we can do that in an equitable and transparent way.
사키 대변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이 마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지금까지 126개 나라에 코로나 백신 7천만 회분을 전달했지만 6월 말까지 계획대로 백신을 보급하기에는 1억 8천만 회분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년 5월 31일은 유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WHO는 올해 금연 캠페인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연법 제정으로 대대적인 금연 단속에 나선 북한의 실태, 또 한국과 미국 등은 어떻게 금연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박형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WHO는 해마다 세계 금연의 날을 전후해 특정 테마를 설정하고 전 세계 흡연 인구를 줄이려 부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연계시켰다고요?
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테마는 담배 끊기를 약속하랍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연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이후 흡연자가 감염 위험군으로 분류된 데 따른 건데요. WHO는 흡연자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질병과 사망률이 비흡연자보다 50%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연은 암이나 심장병,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지난 1987년 담배 없는 사회를 목표로 처음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흡연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 세계 흡연 인구는 약 13억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국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전 세계 남성의 39%, 여성의 9%가 담배를 피운다고 WHO가 밝혔습니다. 남성 가운데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곳은 전체 49%의 서태평양 지역이고요. 여성은 전체 19%가 담배를 피우는 유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마다 흡연과 관련해 평균 800만 명이 숨지고 있는데요. 이 중 120만 명은 비흡연자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경우 흡연율이 점차 줄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높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흡연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 보고서를 보면 2002년에는 북한 주민의 59.9%가 담배를 피웠지만 이후 점차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46.1%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WHO 2019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여성 흡연율은 0%였습니다. 또 북한에서 자체 생산하는 담배는 무려 2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한국보다 4배 많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근래 들어 금연 캠페인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북한도 이런 추세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해 11월 금연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기관과 단체 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북한 관영 매체들도 본격적으로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연연구보급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금연연구보급소가 어떤 일을 합니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흡연자의 니코틴 함량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영양알과 같은 보조제, 또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일 등입니다. 또 담배를 끊는 주민들의 사연도 직접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주민의 사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흡연 활동을 통해서 담배를 끊으니까 정말 건강에도 좋고 사회생활에서 위생학적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도 좋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담배 끊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연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애연가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담배 사랑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네, 지난 6일이죠.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군인가족 예술 소조 공연을 관람하고 군 당 간부들과 면담한 소식을 내보냈는데요. 동영상 속 김 위원장의 손에는 담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주요 회의나 미사일 시험 발사 현지 지도, 심지어 학교 방문 때도 예외 없이 흡연하는 모습이 보여지곤 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을 위해 열차를 탄 김 위원장이 한 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은 어떻게 금연 캠페인 펼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당히 충격적인 TV 금연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담배로 질병을 얻은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건데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면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캠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금단 현상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흡연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해서 2019년 기준 전체 국민의 흡연율은 21.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금연 실패 원인의 90%가 이 금단 현상 때문이라면서 니코틴 대체요법인 니코틴 패치, 금연 보조제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일단 약물 치료 시에 금연 성공률이 3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니코틴 중독 때문인데요. 니코틴은 체내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수치를 높입니다. 따라서 일단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통해 현재 중독 상태를 알아낸 뒤에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연 성공을 돕는 생활수칙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금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서 협조를 구하고 흡연과 관련된 모든 물품은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게 좋습니다. 또 흡연 욕구가 생기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스트레칭을 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북한 내 흡연 실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슨 씨의 마지막 사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아마 두세 번은 꼭 그 제가 떠나온 고향과 그리고 가족과 저희 부모와 형제와 그래 그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그냥 몇 번을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평범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 남성 제이슨 씨. 그러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은 그의 생각 속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이슨 씨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한 시간을 되돌려 세울 수 없듯이 이미 안겨지고 경험했던 그 상처들에 대한 것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연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되돌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앞으로 그 시간이 다가오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오래전 그날의 선택에 회한은 남았어도 지금의 삶에 후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이슨 씨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충실하게 살게 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싼 대가 그리고 짊어진 모든 삶의 무게, 특히나 책임, 이런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떠나와서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에 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에 상응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북한과 같은 삶을 살고 그냥 남한테 손 내밀고 살고 남의 도움으로 살고 사회의 보조 속에 살고 그런다면 북한을 왜 나왔겠어요?
남보다 열심히 더 일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견디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이키며 고향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탈북자 자신의 삶이라고 말하는 제이슨 씨. 그러기에 미국에서 지금까지 도움을 바라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고 다시 가정도 일궜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역시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서 러시아를 거쳐서 미국까지 정착하는 과정에 제 삶의 모퉁이마다 이정표마다 저한테 사심 없는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현재로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정착 10여 년, 지나왔던 시간들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진실하게 살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빠인 자신이 그리고 남편인 자신의 모습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Who knows how long I've loved you. You know I love.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제이슨 씨. 목소리에 생기가 넘치는데요.
큰애는 지금 10살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첫 번째로 걔는 엔지니어링에 대해 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창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창조인데 그 창조가 어떤 창조 말하자면 흔히들 말하면 그 레고 아시죠? 이거 블록 같은 거요.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작은 이 플라스틱 블록 같은 거를 이렇게 서로 맞춤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도 만들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하는.
생각과 손이 빠르고 복잡한 구조를 쉽게 파악하는 재능이 뛰어나고
두 번째는 그림에 대한 소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놀라는데 얘가 학교에서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 그 그림이 제가 보건대는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구도를 잡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도감, 원근. 근데 얘가 얘가 그린 그림을 제가 보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얘 머릿속에는 그 구도감에 대한 그 감각이 뛰어납니다.
거기다 영어 단어 철자를 암기하는 실력이 기가 막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렇게 영리한 아이들이니 조금 더 잘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주말에 수학 문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매 주마다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르는데 현재 첫 번째 시험은 인지도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IQ 테스트, 지능 테스트를 제가 많이 시켜주거든요. 지능에 대한. 거기에는 이제 수학을 위주로 하고 조금 논리적인 것을 좀 더 제가 이렇게 창조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네 문제 혹은 다섯 문제 많게는 다섯 문제, 네 문제 하는데 애들이 그 두 번째로 제가 주는 문제를 조금 힘들어해요. 버벅거리고. 하지만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자신의 꿈을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잘 보살피고 싶은 북한 아빠. 때로는 미국인 아내가 쉬엄쉬엄 하라고 숨 고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자신은 지금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금처럼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제이슨 씨. 오늘 만끽하는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한 제이슨 씨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채워야 할 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미국에서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또 쉽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때 미국인의 삶이 쉬워지는가? 오직 한 가지 뿐이에요. 모든 것을 자립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곳에 가서도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내 힘을 믿고 남의 도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알아가고 내 스스로 경험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 그게 모든 것이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도움, 그것도 그분들이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시는 게 결국에는 그것을 그 도움을 받으시는 본인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래서 그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40대 탈북 남성, 트럭 운전사, 새아이의 아빠, 존경받는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이슨 씨는 자신이 그렇게 견디고 버텼던 것처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 북한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비하면 여기에서의 삶은 천국이다. 천국인 게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말은 제가 한마디도 보태고 덜거나 보태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삶은 천국인 거예요. 북한에서의 삶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형제나 가족, 친지들이 북한에서 그러한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죠. 강하고 항상 앞을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향에 두고 온 2,500만 동포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북서부 시애틀에서 거주하는 제이슨 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에블린 정 씨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1도로 예상되고요. 남포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1도, 양덕 아침 14도, 낮 21도, 신의주 아침 15도, 낮 19도, 구성 아침 16도, 낮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20도, 강계 아침 12도, 낮 21도, 희천 아침 14도, 낮 19도로 예상되고요. 황해도 구름 많고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21도, 개성 아침 12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2도, 신계 아침 11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갑니다. 원산 아침 15도, 낮 19도, 장전 아침 14도, 낮 20도, 평강 아침 14도, 낮 21도가 되겠고요. 함경 남북도도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함흥 아침 14도, 낮 20도, 장진 아침 7도, 낮 16도, 청진 아침 11도, 낮 15도, 김책 아침 12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가 지나갑니다. 해산 아침 6도, 낮 16도, 김영권 아침 4도, 낮 14도, 삼전 아침 2도, 낮 10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밖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 밖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먼바다는 오전,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 강대국들은 다른 국가들의 성공이 자국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로 생겨난 유엔은 분쟁을 막기 위해 인륜의 원칙과 인권 보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월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같은 다자주의 협력이 아직 가능한지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는 거대한 세계적 도전을 풀어가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성공하려면 모든 국가들이 이 같은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all members should meet their commitments.
블링컨 국무장관은 첫째로 모든 국가들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과 조약 그리고 협약, 유엔 안보리 결의, 국제인권규정,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기구들이 제정한 규정과 합의된 표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국가들은 유엔이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바꾸려 할 때는 그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력을 동원해 영토 분쟁을 해결할 때도 그렇고 한 나라가 자신의 영향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나라의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뒤흔들거나 거짓 선전을 퍼뜨리는 것, 또 언론인이나 외국의 반정부 인사를 미행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규정에 근거한 질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을 창설할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유엔 헌장은 한 나라나 몇몇 그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기에 따라 여러 국가의 이익과 견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각국은 서로 자신의 견해와 차이를 밝히면서도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1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훈센 총리 등 고위 당국자와 회동하며 캄보디아 국민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지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이 캄보디아 남서부 내암 해군기지의 건물 신축과 중국군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이 기지에서 미국이 건설한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중국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건물 두 개동이 총보나 설명 없이 철거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캄보디아 내 중국군 기지가 캄보디아 주권을 훼손하고 영내 안보를 위협하며 미국과 캄보디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이날 캄보디아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 아동보호, 평화유지, 공중보건과 교육 등에서 건설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FP 통신대는 미국과 호주의 합동군사훈련인 탤리스먼 세이버가 다음 달 열린다고 호주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참여합니다. 다만 호주에 진입할 수 있는 외국 병력의 수가 제한됨에 따라 훈련 규모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부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20개 부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31일 군 지도부 회의에서 서부 국경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비행과 나토 군함 배치, 나토군의 군사 훈련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미국과 나토의 행위는 국제 안보 체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관련 대응 조치를 강화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서부 군관구 부대들이 올해 2천여 개의 새로운 무기를 발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브라질의 JBS사가 사이버 공격으로 호주와 북미 지역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JBS의 미국 자회사인 JBS USA는 이를 성명해서 이번 공격으로 호주에서의 작업이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JBS USA는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 대상이 돼 북미와 호주, IT 시스템을 지원하는 일부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이버 공격은 지난달 30일 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부 신임 사령관은 이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10분간 면담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일 동맹이 오늘날 태평양에 존재하는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16대가 31일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일 자국 공군이 브루네오섬 북서부 사라와크 해안에서 60해리 근처까지 출동해 육안으로 중국 군용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지만 중국 군용기가 현지 항공 관제사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H10N3형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미래의 성명에서 장수성 전장에 거주하는 41세 남성이 조류독감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